봄날을 잘 즐기시고 계십니까? 책과 짤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봄비가 오고 나서
따뜻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심란한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3월은 다 다시 시작하는 계절이죠. 꽃들도 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다시 학교를 가고 새로 직장을 잡으신 분들은 첫 출근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시작의 의미가 깊은 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날씨 좋은 3월에 다른 선택을 해서 영영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경산이라고 하죠. 대구 옆에 있는 경산에서 한 학생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 왕따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학교 폭력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게 안타까운 생명이 또 등을 졌습니다. 사실 3월 달에 이 책을 읽으려고 생각은 했는데 네. 막상 또 그런 뉴스를 3월 달에 보게 되니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오늘 읽고자 하는 책은 그런 청소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골랐습니다. 책 제목은 우아한 거짓말입니다. 작가는 김려령 씨죠. 김려령 씨는 완득이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책은 청소년의 어떤 자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과거에 대한 생각을 제 청소년 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두 주인공 천지라는 친구와 화연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둘만 놓고 봤을 때는 화연이 가해자고 천지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모든 아이들이 다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연이 했던 나쁜 짓을 제가 청소년 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천지가 상처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저도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이 둘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나쁜 짓을 했고요. 다른 친구에게 반대로 나 스스로도 뭔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때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내가 왕따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른 타켓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왕따시키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도 상처를 받았겠죠. 그때는 몰랐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여러가지 청소년의 그런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치부를 드러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소설입니다. 먼저 이 책의 제일 첫 부분을 읽고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던 천지가 오늘 죽었다. 기운 생명 끝에 매달린. 세대 차이 그거 별거 아니야. 주판 대 전자계산기고 전보 대 휴대폰 메시지야. MP3 플레이어를 요구하면서 세대 차이를 들먹인 건 분명 적절치 못했다. 그렇다고 바로 꼬리 내리는 것도 재미없었다. 천지는 엄마의 말을 유연하게 받았다. 그 차이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엄마도 알잖아. 엄마, 지금 다분히 감성적이야. 딸이랑 말하면서까지 최신형 MP3가 내 딸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뭐 그래야 돼? 괜히 세대 차이 얘기로 힘 빼지 마.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대물림되는 현상이니까. 엄마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말하니까 그렇지. 아유, 뒷골이야. 요즘 애들이 다 있다, 나만 없다, 그러니 나도 있어야 한다. 이것도 다분히 감정적인 생떼야. 생일이잖아. 천지 목이 뜨거워졌다. 생일이라는 단어가 그랬고, 생일과 동반한 매는 기억들이 그랬다. 천지는 떼쓰기를 멈췄다. 정말 유쾌하게 떼를 써보고 싶었는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정도면 됐다. 아유, 기집애. 무슨 생일 선물을 몇 달이나 앞당겨 사달래. 사줄게. 근데 이번 달은 넘기고 사자. 전셋돈 올려줘야 되잖아. 엄마는 제풀에 꺾여 조용히 밥을 먹는 천지를 슬쩍 보았다. MP3 플레이어보다 더 비싼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할 때도 저렇게 단서를 달고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여유 있을 때 사달라며 어른스럽게 굴었고, 언니 만지가 MP3 플레이어를 살 때도 자신은 필요 없다며 심드렁해했다. 아, 시끄러. 그냥 사줘. 천지와 엄마 사이에서 밥을 먹던 만지가 툭 끼어들었다. 누가 안 사준대? 다음 주는 조금 힘들다고. 너 그거 지금 필요하냐? 내거써 그럼. 아니야, 됐어. 어디 있어? 피곤한 여자들이야, 진짜. 나 학교 가. 만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 일찍 나가네? 엄마가 물었다. 주번이야. 엄마랑 같이 나가자. 오늘 본사 교육 있어. 엄마도 남은 밥을 서둘러 먹고 일어났다. 어이, 작은 딸. 너무 서운해하지 마. 계획이 없던 지출이라 그래. 꼭 사줄게. 어쨌든 학원 안 가는 날이니까 저녁 설거지 해놓고. 언니는 오늘 늦잖아. 만지가 먼저 현관을 나갔다. 아, 참, 천지야. 네가 짠것 중에 가습기 덮을 만한 거 없니? 누가 좀 필요하다네. 엄마, 나 먼저 가. 같이 가자니까. 쟤는 왜 저러니? 아, 정말. 천지야, 엄마 간다.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걸음 소리가 집안까지 들렸다. 이달 말까지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요즘은 보증금을 올려받는 날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정하는지, 집주인은 특별히 받아온 날이라며 날짜를 지켜주길 바랬다. 하지만 말만 거창할 뿐, 제때에 돈을 받기 위한 수작이란 것쯤은 엄마도 알고 있었다. 엎친 듯 덮친 격으로 아직 오른 보증금도 준비 못했는데, 천지는 3개월이나 뒤에 있을 생일 선물까지 미리 앞당겨 사달라고 한다. 이놈의 집주인은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나? 누가 안 올려준대? 에이, 까짓 거 사주자. 보증금에 MP3 하나 더 산다고 뭐 굶어죽게 하겠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천진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마는 남편을 보낸 지 9년 만에 어린 딸까지 보내고 만 것이다. 아직 그 작은 부탁도 들어주지 못했는데,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 얘기를 하지 않았다. 집을 비유라고 했다. 만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온순하고 착실했던 동생이 왜 단순하게 MP3 플레이어 때문이었을까? 엄마는 거드름을 한껏 피운 뒤 결국에는 사주는 스타일이다. 천지도 모를 리 없다. 집안 사정에 관계없이 무턱대고 떼를 쓰는 아이도 아니다. 석연찮다. 무엇이 천지로 하여금 그토록 쓸쓸하고 아픈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 언니, 연합고사 끝나면 내가 책상 리폼해줄게. 지금 해줘. 갑자기 책상 분위기가 바뀌면 안 돼. 집중해야지. 동생은 리폼이 안 되나? 천지는 만지의 연합고사 뒤의 일까지 계획해뒀었다. 그래놓고 죽었다. 붉은 털실로 짠긴 줄에 목을 매고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천지가 오늘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만 국어 선생님은 무심결에 만지를 부르려다 뒷말을 삼켜버렸다. 다행히 만지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미동도 없이 똑바로 앞을 보고 있었지만 칠판을 보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시선이었다. 모르는 척 하고 싶은데 1학년 3반 교실에 놓인 천지의 국화꽃 바구니처럼 자꾸 눈에 들어왔다. 피할수록 더 강하게 잡아당겨지는 느낌. 그런 만지에게서 천지가 보였다. 국어 선생님은 천지의 담임 선생님이었고 교사로 발령받은 첫 학교에서 너무 어린 제자를 떠나보낸 것이다. 선입견이란 얼마나 무서운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악의적인 선입견이라면 더욱 그렇다. 흔히 쓰이는 선입견 조장 방법을 알아보자. 1. 칭찬을 베이스로 깔고 모함을 포인트로 주기. 사람들은 베이스보다 포인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 쟤 공부 잘하잖아.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멍청하다. 베이스, 잘하다. 포인트, 멍청. 2. 과거의 단점으로 현재의 장점, 흠집 내기. 실습으로 만든 파자마가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 예. 초등학교 때는 박음질이랑 시침질도 구분 못했어. 선입견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에 대한 질문. 1. 부정적 효과. 선생님은 천지가 작성한 국어 수행평가 설문조사가 생각났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발표까지 시켰다. 예상대로 반응이 좋았고 천지도 무리 없이 발표를 마쳤다. 하지만 발표를 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아이들이 천지의 발표에 그렇게 관심을 보였던 것은 발표 내용보다는 내용 속에 존재하는 두 아이의 관계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좀처럼 집중이 되질 않았다. 가끔 당대에 쓰이지 않았던 말을 예문에 섞어놓고 고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조랑복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던 시대는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 수업을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종이 울려버렸다. 집중하지 못한 탓이다. 반장은 다음 시간에 나한테 조랑복 하고 외쳐요. 까먹을라. 하하하. 아이들이 크게 웃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왔다. 숨 막히는 진 공간에서의 탈출이었다. 선생님. 급속하게 확장된 진 공간. 선생님은 뒤를 돌아보았다. 만지었다. 선생님 반에 있는 꽃 지금 가서 치울게요. 이제 치울 때가 된것 같아서요. 내가 가져갈래? 예, 제가 지울게요. 그래. 선생님은 창문 앞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다. 학교가 숨막히게 갑갑했다. 1학년 3반. 이제 막 급식을 시작해 시끌벅적했던 교실이 만지의 등장으로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헛헛한 잡담이 시작됐다. 아이들도 만지도 모두 의식되는 낮은 소리들. 아, 치킨 나왔다. 야, 빨리 떠. 또 된장국이네. 교실을 떠다니는 덧없는 이야기들. 그 속에 이방인처럼 만지가 있었다. 만지는 교실 뒤 제단처럼 국화꽃 바구니가 올려진 책상 앞에 섰다. 몇 달로 있는 책상이 쓸쓸해 보였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지만 왠지 억울하고 서운했다. 모셔둔 거야, 치워둔 거야. 언니, 화연이었다. 학교 앞 분식점에서 천지와 함께 돈가스를 사준 적이 있다. 천지와 너무 안 어울려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아이다. 천지는 키가 컸고 화연은 키가 작았다. 천지는 갸름한 얼굴이었지만 화연은 동글동글한 얼굴이었다. 천지는 둘이 있을 때 말을 잘했고 화연은 사람이 많을 때 말을 잘했다. 어쨌든 자신과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동생과 후배가 귀엽고 대견스러웠다. 니들 되게 안 어울려. 정반대인 사람끼리 만나야 더 친해진댔어요. 화연이 돈가스를 입에 가득 넣고 말했다. 얼굴이 비슷한 상일 때더 정이 가는 법이야. 자기하고 다른 스타일로 예쁜 사람을 보면 이쁜 거 인정을 하는데 이상하게 정은 안 간다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그치, 천지야? 선배님, 우리 만두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돈 없어. 조금은 대책 없고 속이 훤히 보이는 화연이었다. 그런 화연이 지나치게 꼼꼼한 천지와 차라리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간다. 만지는 화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교실을 나왔다. 가슴에 안긴 국화꽃이 아직도 싱싱했다. 냄새 한번 더럽게 진하네. 말도 없이 어딜 갔나 했다. 급식 대신 받아놨어. 미라는 만지가 책상 옆에 내려놓은 국화꽃 바구니를 슬쩍 보았다. 치워야지. 애들 찜찜할 거 아니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사실이잖아. 야, 밥좀 봐라. 엄청 또 왔네. 만지는 밥을 굳게 말았다. 8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 밤중에 도로공사하는 굴삭기 옆을 지나는데 그게 갑자기 휙 도는 바람에 로봇팔처럼 생겨서 땅 파는 부분 있지? 거기에 맞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대. 뜬금없는 만지의 말에 미란이 당황했다. 너 많이 놀랐겠다. 직접 봤으면 놀랐겠지. 근데 사고 얘기는 나중에 들었어. 병원에서도 나는 그냥 아빠 사진이 놓인 식당 갔다 한것 같고, 밥도 잘 먹었지 아마? 정말 아무 느낌 없었어? 하도 어려서 뭘 알았겠냐. 근데 천지는 엄청 울었어. 그건 기억나. 조그만 게뭘 알고 그랬는지 몰라.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 모습이 더 생생하다는 거야. 음식 나르면서 웃던 아줌마까지 생각난다니까. 별일이야. 만지는 국에만 밥만 계속 떠먹었다. 반찬 남기면 벌점 받아 넣어. 화투 없는데 왜 이렇게 잔뜩 받아왔어? 너 치킨 좋아하잖아. 동생 꽃바구니 옆에 두고 치킨 먹고 싶겠냐? 내가 알았냐 뭐.
옛날에 병원에서도 잘 먹었다며. 얼른 먹어. 언니 같은 동생 사라지니까 할머니 같은 친구가 난리네. 만지는 김치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 치웠다. 그리고 6교시에는 보건실에 누워 있었다. 심하게 차고 만 것이다. 이천지입니다. 인사가 싱거웠는지 선생님은 다시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를 소개하는 일이 싫습니다. 딱히 잘 아는 것도 없고 이따 해도 자랑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유치원으로, 학교에서 학교로 참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학보다 더 싫은 건 역시 자기소개였습니다. 11살 이천지입니다. 야, 우리도 11살이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사한 소개를 원했던 것일까요? 화연이는 내게 처음 말을 건 아이입니다. 전학 온 아이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가왔겠지요. 싫지 않았습니다. 친절했고 살가웠으니까요. 그런데 화연이와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내가 거의 술래였지 싶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지면 진 사람이, 이기면 이긴 사람이 술래라며 화연이가 게임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이들마저 그 방식에 동참했습니다. 손끝에 화연이의 등뼈가 느껴질 만큼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 쳤는데 왜넌 술래 안 해? 안 맞았다니까. 그치, 얘들아? 맞아, 화연이 안 맞았어. 이제 막 전학 온 아이에게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운다고 봐주는 일 같은 건 아이들 세계에는 없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참견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왜 친구를 울리고 그래? 그게 아니라요. 애가 술래인데 안 한다고 울잖아요. 천진난 얼굴로 버리는 영악한 행동. 왜 술래인데? 얘가 가위바위보에서 졌거든요. 왜 술래인데? 아무도 못 잡았거든요. 왜 술래인데? 우리가 쳐서 다 살렸거든요. 아이들은 항상 우리였고 나는 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애 사이에는 화연이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그냥 맞았다고 하고 술래할게. 천재 너랑 안 놀아. 아이들은 내가 술래를 하면 화연이와 함께 놀면서 화연이가 술래를 하면 나와 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자꾸 나만 술래시켜. 안 한다고 해. 그렇게 얘기해봤어요, 엄마. 그래도 자꾸 시켜. 그럼 걔들이랑 놀지 마. 그럼 나는 누구랑 놀아, 언니? 그날부터입니다. 친구에 대해 더 이상 엄마와 언니에게 상의하지 않게 된 때가. 5학년 때에는 화연이와 반이 갈려서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새 친구는 딱 2주일 동안만 온전하게 내 친구였습니다. 화연이가 쉬는 시간마다 우리 교실로 와서 놀았고, 내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연필 7자루를 가져와, 굳이 내 앞에서 자신은 4개, 내 친구에게는 3개. 그렇게 나눠 가지는 시기였죠. 왜 나를 안 줘? 미안, 니건 준비 못 했네. 처음부터 내게는 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앞에서 그렇게 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화연이의 말에 조목조목 따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척 했어야 했는데 왜안 주느냐고 했던 내가 지금도 싫습니다. 천지 좀 빈티나지 않냐?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쟤네 아빠 없어? 천지가 어렸을 때 죽었대. 자살했다더라.
죽었다는 사실에 거짓을 섞어 진짜처럼 꾸며낸 이야기. 나에 관한 황당한 이야기의 시작에는 늘 화연이가 있었습니다.
너하고 절교야.
미안, 난 정말 그런 줄 알았어. 천지야, 미안해. 발빠른 화연이의 사과. 화연이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상처는 내가 받았습니다. 거짓 소문은 살을 보태가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정된 진실은 더디게 퍼져나가다가 어느 순간 스르륵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직도 아빠가 자살했다고 믿는 아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옛날에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다시 옛날에 그렇게 들었다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지.
화연이와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화연이 입에서 나오는 새까만 이야기들을 내가 막을 수 있을 만큼만. 화연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아는데 싫다는 이유로 그냥 멀어져 줄 수는 없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했습니다. 잔인할지라도 그래야 했습니다. 화연은 중학교에서도 여전했지만 아이들 반응은 초등학교 때와는 조금 달랐다. 호기심 있게 듣기는 해도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기에는 천지가 화연에게 쩔쩔매지도 않았고 멍청하게 굴지도 않았다. 여전한 화연의 유치한 선물놀이에는 좀 조용히 주지 그래. 그렇게 떠들면서 주면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사 꼼꼼하게 따지는 천지보다 다소 실은 없어도 마음은 편한 화연에게 더 후했다. 더욱이 화연이 만들어낸 가십거리는 따분한 학교 생활을 덜 지루하게 하는 요긴한 역할도 했으니까.
천지야, 그만해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가? 그런 건가?
천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다. 2학기 초에 있었던 국어 수행 평가 발표는 좋은 기회였다. 조잡한 말이 뭉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예비 살인자는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대상이 명확한 글이었고 자살을 암시한 글이었으며 경고였다. 발표를 듣는 화연의 등으로 식은땀이 흘렀다. 아이들이 흘깃흘깃 보고 있으니 땀을 닦아낼 수도 없었다. 화연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천지를 찾았다.
발표 재밌더라.
고마워. 제법이네. 화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지나치게 바른 천지가 숨 막혔다. 지겨웠다. 관상용이자 화풀이용 친구 관계도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충돌에 익숙하지 않아 그냥 참아버리는 아이. 이런 아이 하나쯤 왕따로 만드는 건 시궁창 먹기였다. 반 아이들이 이미 괴롭히고 있는 왕따는 재미없었다. 새로 만들어야 했다. 티나지 않게, 교묘하게, 그리고 싹 빠지기. 그게 더 흥미로웠다. 그런데 천지는 늘 왕따에서 살아남았다. 성공 직전까지 갔다가도 번번이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한 계획,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사적 불이익이 서서히 화연에게 나타났다. 초조했다.
그래도 예비 살인자란 말은 심했어. 확정된 살인자라고 할걸 그랬나?
아, 모르겠다. 머리 아파, 나 화장실 간다. 천지가 죽었으니 이야기는 막을 내려야 했다. 그런데 이제 막이 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화연은 교실에 놓인 국화콘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국화꽃이 사라진 책상은 오히려 천지를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게 했다.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너 직업이 없어서 끝냈냐? 요즘은 아예 사회가 알아서 실업자 100만 명씩 돼 어쩌고
제발 꽃이 없네 하면서 떠들어 주니까 아주 지가 살판 나서 묻어가고 자빠졌네. 너는 원래 일하기 싫어하는 놈 아냐? 옛날 그대로 나타나서 앞으로 믿어달라니. 어머나 이 미친 새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정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욕먹는 거야. 천지 엄마, 나 그동안 많이 반성했다니까. 가만히 너내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죽여버릴 테니까. 엄마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무슨 전화를 그렇게 살벌하게 받아? 학원에서 막 돌아온 만지는 서슬퍼런 엄마를 담담히 바라보았다. 그냥 그런 전화야. 왔으면 얼른 짐 싸. 내일 오전까지 다짐 빼야 돼. 집은 또 언제 알아봤대? 어디야? 저위 초원 아파트. 알지? 나쁘지 않네. 옷 갈아입고 나올게. 나오지 말고 그냥 짐부터 싸. 기왕이면 다 버리고 가자. 우리 포장이사 그런 거안 해? 만지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물었다. 버릴 게더 많은데 포장해서 가져갈 게 하나 있냐? 엄마는 화장대에 놓인 액자를 들었다. 활짝 웃는 새 모녀의 사진이다. 동영상에 나오는 완전 최신형으로 사주려고 했어. 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엄마는 사진 속 천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작년 천지의 생일날, 천지가 사진관에서 찍자고 우겨서 찍은 사진이다. 이미지 사진이라고 남들도 다 찍는다고 했다. 무뚝뚝한 만지도 천지의 생일이다 보니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더랬다. 성격대로 천지는 윗니가 보일 만큼 활짝 웃고 있고, 만지는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하는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다. 이를 악문 엄마의 입에서 삼켜도 삼켜도 끓어오르는 울음소리가 났다. 그때는 몰랐는데 셋이서 찍은 사진이 흐뭇해서 마냥 좋아만 했는데 이제 보니 활짝 웃는 천지의 눈동자가 지나치게 슬펐다. 저 웃는 얼굴에 물방울 하나 찍으면 영락 없이 우는 얼굴이었다. 오히려 무뚝뚝한 만지 얼굴이 훨씬 여유 있고 편안해 보였다. 엄마 괜찮아? 옷을 갈아입은 만지가 문 앞에 서서 물었다. 엄마는 액자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내며 대답했다. 자식을 잃고 흘리는 어미의 눈물은 뱃속 창자를 후비고 눈을 찌르며 나오는 눈물이다. 쉽게 위로할 수 없고 쉽게 위로받을 수도 없는 한 깊은 눈물이다. 만지는 엄마의 눈물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엄마를 혼자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자리를 피해 주었다. 만지는 방을 둘러보았다. 천지가 죽은 지꼭한 달째다. 같이 쓰던 책상, 컴퓨터, 선풍기, 바둑알이 자석으로 된 미니 바둑판까지. 두고 보자니 아프고 버리자니 더 아팠다. 책상 제일 아래 서랍은 주로 천지가 썼다. 대바늘, 코바늘, 스킬바늘, 붉은 털실 뭉치, 핑킹 가위, 미니톱, 부러진 크레파스 등은 모두 천지가 모아둔 것들이다. 만지는 미니톱을 들었다. 크크크. 오밤중에 톱질하는 동생 옆에 두고 자라니까 환장하겠네. 미니톱은 천지를 그대로 기억해냈다. 연합고사가 끝나면 책상을 리폼할 거라고 했던 동생. 어쩌면 그때도 이 미니톱을 썼을지 몰랐다. 할 일도 많은 게왜 그렇게 빨리 가? 만지는 서랍에 미니톱을 얼른 놓고 뒤를 확 돌아보았다. 토 위에 떨어진 눈물을 엄마가 보면 안 됐으니까. 다행히 엄마는 뒤에 없었다. 동 사무소에서 받아온 스티커를 붙여 가구며 이것저것 깨 버렸는데도 9평짜리 아파트의 불인 살림은 여전히 많아 보였다. 이 집을 두고 만지는 어떤 자리에서도 집안을 구석구석 감시할 수 있는 사생활 금지 구역이라 했고, 엄마는 옛날 버스 터미널에서나 볼수 있던 음산하고 꾀죄죄한 화장실과 과연 견줄 만한 집이라고 했다. 만지는 가습기를 들고 베란다로 갔다. 이런 거는 밖에 둬야지. 청소부터 하고 내놔야지. 근데 베란다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냐? 잘 찾아봐. 숨은 변기가 있을지 몰라. 하여간 말은 엄마와 만지는 베란다를 내다보았다. 방과 붙은 베란다 겸 보일러실이다. 보일러 배관 뒤 정체 모를 종이 상자에는 곰팡이가 고무티티하게 피어 있었다. 아우, 가서 쓰레기통 봉투 하나 가져와. 엄마는 빗자루와 긴 손잡이가 매달린 쓰레받기를 들고 베란다로 들어갔다. 만지는 가습기를 내려놓고 쓰레기 봉투를 찾았다. 엄마야! 엄마가 베란다에서 튀어나와 널브러져 있는 세간들을 허들뛰기로 넘어 아파트 복도로 달려나갔다. 전기가 1초에 대략 30만 킬로미터로 간다는데 방금 엄마의 달리기 실력은 전기야 맞막을 듯한 속도였다. 이유도 모르고 덩달아 놀라 엄마와 비슷한 속도로 달려나온 만지는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듯이 쓰레기 봉투를 불끈 쥐었다. 왜 그래? 뭐야? 상자 안에 새끼쥐가 득실득실해. 쓱 들추는데 아우 이따만 쥐가 확 튀어나오잖아. 난 몰라. 아 싱그러워 어떡하지? 만지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엄마한테 슬그머니 내밀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옆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남자가 나왔다. 반듯한 오데오 가르마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한 남자였다. 와, 머리가. 아저씨 혹시 락커예요? 만지가 물었다. 뭐, 그냥 공무원 시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린 오늘 이사 왔어요. 만지는 건성건성 대답했다. 스타일과 희망 직업이 영 매치되지 않아 신뢰가 가지 않았다. 비명 소리가 들리던데요. 베란다에 쥐떼가 있어요. 119에 신고한다고 잡아주진 않겠죠? 만지는 매우 성의 없는 대답을 이미 담고 있는 질문을 했다.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오데오의 말에 엄마는 짐짓 환한 얼굴로 빗자루를 내밀었고, 만지는 그래도 이 남자 제법이라는 표정으로 쓰레기 봉투를 내밀었다. 고마워요. 쓰레받기는 베란다에 두고 나왔어요. 엄마가 말했다. 네. 오데오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베란다로 들어갔다. 어떤 상자예요? 보일러 배관 뒤에 있는 종이 상자요. 곰팡이 낀 상자. 알겠습니다. 오데오는 베란다 문을 닫았다. 쥐가 방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 배려였다. 불투명한 베란다 유리문에 비치는 큼직큼직한 오데오의 몸동작은 제법 듬직했다. 드르륵 쾅!
아!
빛이 전기보다 간발의 차이로 빠르다고 했던가. 오데오는 엄마보다는 분명 빠르게, 그렇지만 승자를 가리려면 카메라 감식을 의뢰해야 할 만큼 막상막하의 속도로 달려나왔다. 엄마와 만지는 긴 머리카락과 쓰레기 봉투를 휘날리며 달려나오는 오데오를 피해 민첩하게 아파트 복도 옆으로 비켜섰다. 잡았어요? 상자를 빼내려는데 손발에서 갑자기 큰 쥐가. 에휴, 죄송합니다. 여기. 오데오는 빈 쓰레기 봉투를 만지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뭐야? 포만 잡다 들어간 저 반듯한 오데오 가르마는. 앞으로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머리를 틀어서 빈혈을 확 꼽아버리려니. 이보시오, 아줌마 같은 아저씨. 쥐 잡다가 베란다 문 뽀개 쏘이다. 엄마는 불그락부르락한 얼굴로 오데오가 들어간 문을 노려보았다. 경비 아저씨라도 부를까? 그냥 오라면 오겠니. 담배라도 한갑 쥐어줘야지. 기다려봐. 엄마는 지갑을 챙겨 아파트 복도로 걸어 나갔다. 잠시 뒤 엄마가 경비 임씨와 함께 돌아왔다. 만지는 임씨 윗돌이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슬쩍 보았다. 새 것은 아닌 듯 했다. 임씨는 베란다에 들어가자마자 새끼지가 된 종이 상자를 검정 봉투에 구겨놓고 나왔다. 순식간이었다. 큰 놈은 어디 있는지 안 배. 문 나오면 또 봅시다. 임씨는 태연한 얼굴로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갔다. 만 원이나 받아먹고 어미지는 안 잡아가네. 가만히 있는 새끼지들이야. 나도 잡았지. 그럼 아직도 쥐가 있는 거야? 아, 찝찝해. 일단 들어가서 F킬러라도 뿌리자. 그거 쥐도 죽여? 쥐 몸에 있는 벼룩은 죽이겠지. 만지는 매우 찝찝했지만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싱크대 안과 냉장고가 놓였던 자리에 쥐똥이 있었다. 아무리 할아버지 혼자 사셨다지만 해도 너무하네. 아, 냄새. 여기가 1층이라 베란다 화단으로 들어왔나? 아, 어쩐지나 곧 가출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아, 난 쉬는 날 같은 거 자진해서 반납할 것 같다. 두 사람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를 쥐를 경계하며 이삿짐을 부렸다. 방과 주방 사이 미닫이 문을 떼어내 원룸으로 만들었다. 천지가 있었다면 지저분한 벽지에 예쁜 시트지를 붙였을 것이다. 덜렁거리는 싱크대 경첩 나사를 조여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건 당연하고 집 구조에 맞게 가구들도 새롭게 배치했을 것이다. 쟤 저러는 거 꼭 아빠 닮았어. 엄마가 천지의 미적 감각을 칭찬할 땐 늘 그렇게 말했다. 아빠는 엄마를 만날 때까지는 조각가였다. 산 아래 작은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작업실 겸 살림집으로 사용했는데 산에서 구해온 나무로 조각품을 만들었다. 하지만 만지가 태어나자마자 조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바이오 수세미 공장에 취직을 해야 했다. 엄마는 아빠의 심오한 작품 세계를 이해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아빠의 솜씨를 증명할 만한 작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그게 니스를 덜 먹였나. 왜 그렇게 쩍쩍 갈라져. 버렸어다. 라는 게 엄마의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 천지의 미적 감각에 대한 칭찬은 부산스러움에 비해 완성도는 떨어진다는 질타로 오해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다. 엄마는 만지가 챙겨온 천지의 물건들을 슬쩍 보았다. 넌 뭐 이런 것까지 챙겨왔어.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서. 바느질이나 하면서. 학교에서 가끔 써. 근데 우리 너무 빨리 이사한 거 아니야? 준이 알았잖아. 그게 다야? 아무리 얘부터 애가 죽으면 봉분 대신 돌을 쌓는다지만 그렇게 험하게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나가라고 하면 누가 안 나간대? 어디서 남의 귀한 딸을 잡기 취급해. 에이씨,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간다. 에이, 망할 로 있네. 대충 끝났으면 나가자. 배고프다. 만지는 바지를 탁탁 털며 집을 나서는 엄마를 잠시 지켜보고 곧 뒤따랐다. 만지와 엄마는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중국집 보신각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셔요. 주인 여자가 두 사람을 사무적으로 맞았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짜장면 두라고 탕수육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엄마는 먼저 나온 단무지를 아작아작 씹었다. 이사할 때는 역시 짜장면이야. 짜장면 먹으려고 몇 번 더 이사하게 생겼네. 왜 여태 집도 못 사가지고. 어이구, 인연. 남보다 더 하네. 돈 좀 모았다 싶으면 집값이 저기로 도망가 있지. 니들은 뭐 그렇게 좋은 성적 한번 받아보겠다고 학원은 꼬박꼬박 다니는지. 방금 한 말 취소. 짜장면 나왔네. 드세요. 짜장면이 나왔다. 엄마가 짜장면을 북북 비볐다. 말로 비수 푹 꽂아놓고. 아니야? 그럼 말고. 그거 사람 잡는 거야. 너는 취소했다고 하면 끝이겠지만 비스 꼽은 자리에 남은 상처는 어떻게 할래? 엄마는 짜장면을 듬뿍 떠먹었다. 천지 말이야.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닮은 것 같아. 별것도 아닌 걸로 조목조목 따지는 데는 선수들이라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년. 나 닮지 그럼 누굴 닮아? 엄마 오늘 씩씩하네. 이사한 집에 마음에 드나 봐. 마음에 들기는. 죽은 딸년만 자식이냐? 남은 딸년이라도 씩씩하게 키워야 할거 아니야. 나도 죽으면 혼자 신나게 잘 살아야지. 주인 남자가 탕수육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누구 맘대로 소스를 뒤엎은 거야? 만지는 탕수육을 마구 뒤적거렸다. 쿵! 화연은 만지와 엄마를 피해 급히 상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 문 앞으로 만지와 엄마가 지나갔다. 화연은 두 사람에게서 천지의 아우라 혹은 그것과 비슷한 기운을 느꼈다. 둘이 매도새신 것 같은, 그중 하나는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조르르 흐르고 있는 수돗물 소리마저 두려웠다. 자신이 이곳에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다. 저 사람들이 왜? 화연은 천지와의 기억이 유쾌하지 않았다. 천지는 남주잔이 싫고 가지잔이 더 싫은 그런 친구였다. 친구, 그만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이상한 애는 아니야 하는 동정틱한 우아한 말로 우쭐함을 누리는 재미와 이상한 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끝내 이상한 애로 몰아붙이는 재미도 나쁘지 않았다. 친구 없다며 그 나이 때는 흔한 일이라며 자신에게 이기적인 당위성까지 부여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된 그 흔한 일이 천지에게는 내성이 생기지 않은 감기와도 같았다. 너무 흔해서 우습게 보이는 병. 방치하면 심각한 병으로 전이되기 쉬운 병. 3년이었다. 화연은 자신의 행동을 데이터처럼 몸에 저장하고 있는 천지가 불편했다. 그런 천지가 죽었다. 쌓인 트림이 한꺼번에 나온 것처럼 시원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보다 더 꿉꿉한 공기가 몸속에서 우글우글 불어나는 것만 같았다. 화연은 화장실에서 나와 보신각으로 들어갔다. 엄마, 나 2만원만. 친구 생일인데 아침에 말 못했어. 화연 엄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 주었다. 나도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네. 허구한 날 친구 생일이라고 달래. 어디 놀러 간다고 달래. 안 주면 안 되겠지야? 하얀 엄마는 탁자 앞에 앉아 배달용 스티로폼 용기에 단무지를 담기 시작했다. 화연은 입을 꾹 다물고 가게를 나와버렸다. 잘 들으셨습니까? 슬픈 내용입니다. 첫 부분에 천지라는 아이가 자살이라는 아주 힘든 선택을 하고 시작하게 되죠. 이 책은 그 이후에 그 천지라는 아이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중간에 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녀의 선택 후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은 부분에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그 딸을 먼저 보낸 엄마의 심정에 대한 이야기죠. 저희 할머니가 여기 나오는 천지 엄마처럼 자식을 먼저 보낸 분이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 저희 친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장례식 때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의 그 슬픈 표정은 아 뭐랄까요 그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라고 하면 저는 그때 할머니의 모습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눈물도 많이 흘리시지도 않으셨는데 그 뭐랄까요 그 얼빠진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어떤 그 슬픈 그 느낌 여기서는 뭐 내장이 찢기는 듯한 그런 슬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 그런 것을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제발 청소년들이 특히 자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뭐 창문을 줄인다거나 뭐 아니면 선생님을 어떻게 징계한다고 해서 이 일이 멈춰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공부의 양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육을. 너무 공부할 양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공부의 부담감으로 아이들이 아이들 같지 않게 돼버리죠. 별로 친하지도 않고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가 돼버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제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저도 화연이의 모습이 있었었던 것 같고요. 제 학창 시절에 그리고 천지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화연이처럼 행동했고 제가 왕따가 됐을 때는 천지처럼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근데 내가 왕따 되기도 하고 다른 애가 왕따 되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반 전체의 왕따가 있죠. 그이 책에서도 잠깐 소개되지만 그반 전체에는 왕따가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 그룹 사이에 또 저희끼리 뭐 왕따를 만들고 다시 또딴 사람 왕따 만들고 뭐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에게 환멸 같은 것도 느끼는데요. 그걸 굳이 중학교 때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물론 이때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느끼겠지만 중학교 때는 너무 그 감성적인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득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요. 그제 중학교 다닐 때 반에서 왕따를 시켰던 그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처럼 왕따 안 당하려고 화연이처럼 행동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제가 만난 건 아니고 다른 친구가 예비군에서 만났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너무 예전과 다르게 멀쩡하고 그때는 조금 말을 더듬거리고 그리고 약간 좀 어리버리했거든요. 그래서 왕따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중학생, 초등학생 이때는 그런 모습, 우리와 다른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 아이와 똑같은 수준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섭게 말이죠. 예,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를 봤는데요. 그 친구가 너무 이제 시체 말로 훈남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옛날 얘기는 못하고, 미안한데 정말 너랑 사진 한번 찍고 싶다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 친구가 만약에 원치 않는 그런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그런 훌륭한 친구를 못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왕따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막연하게 그 친구를 떠올리고요. 그리고 그때 그 모습과 다른 훈남이 된이 친구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정말 어릴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다 학창시절에 뭐 왕따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따를 했었을 수도 있고, 왕따를 주도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이랬든 저랬든 상처받는 건 우리 자신이고 모두에게 득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청소년 자살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책과 짤자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가수는 토로이 모이라는 가수의 곡입니다. New Loved Ones를 들으면서 책과 철자의 팟캐스트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3월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